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또 다른 한 군데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 인물들 중에는 우리가 이제 믿음의 본으로 삼고 따라야 할 그리고 또 배워야 할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아브라함, 뭐 그의 아내 사라, 또 뭐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뭐 모세, 다윗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런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 외에도 정말 이름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어떤 특정 소수에게만 허락된 그런 축복이 아니고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따라가는 길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신앙은 무언가 우리가 그냥 현세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현재 뭐가 잘 되면은 그것이 신앙의 힘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았듯이 그들은 미래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보았고 그리고 그 미래가 바로 자신들에게 실제로 다가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했고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그 자기가 돌아가야 할 본향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그들의 그 현재의 삶을 지켜주는 굉장한 힘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은혜가 어떤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또 잘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여기에 조건은 하나가 붙습니다. 당신에게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묻지 않으시고 받아주셔서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새로운 자격과 새로운 조건을 부여해 주시는 성품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냥 받아만 주시고서는 많은 것이 아니라 또 채워주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새 자격, 새 조건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속에서 버려진 무언가가 있고 옛날에는 소중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하찮아진 것이 있고 또 예전에는 몰랐지만 새롭게 소중한 것이 내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 하나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정말 인간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볼 때 탁월한 그런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격으로 친다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에 인정받지 않을 리가 없다, 우대받지 않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소위 잘난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고 할 때 어떤 구원 속에 어떤 새로운 그 자격과 새로운 조건을 부여해 주시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그런 유대교의 구도 속에서 유대교가 가르치는 행위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만 열심을 내서 잘 따라가면은 그러면 은총은 자연히 자기들에게로 이게 따질 것으로 그렇게 자기들에게로 쟁취될 것으로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간증에서처럼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그길 위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전복시켜 버렸습니다. 완전히 바꾸어 버리기에 충분했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바울은 그와 같은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친다면 우리와 똑같은 인물이고 또 사람들이 다못 박아서 죽인 그런 십자가에 죽은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그 바울이 발견했던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달랐던 그런 차원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비춰지는 참모습, 인간의 참됨, 그 속에 서려지고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본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본 것이죠. 인간의 참모습과 그 속을 뚫고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아, 내가 저 예수처럼 또는 예수를 따라서 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게 진실되게 비춰지는 그러한 나의 삶의 미래가 있겠구나. 저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강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분의 사랑과의 만남, 은혜와의 만남, 이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죠. 저의 삶 속에서도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참모습, 예수님의 참모습의 실체는 뭐죠? 사랑이죠. 예수님이 어찌나 크신 사랑의 주인인지, 어찌나 크신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부어주고 계시는지를 만났을 때 저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데 정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분들은 저와 같은 고백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추구하면서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조건과 자격들이 있죠. 그리고 이만하면 됐을까? 아니야. 더 취해야 돼. 더 이루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 했던 뭐 물질에 관한 것이나 세속의 명예에 관한 것이나 그죠? 뭐 자기의 이름에 관한 것. 요즘은 또 하나 더 더해지죠. 지상 외모주의까지 이제 들어와서 내가 조금 더 예뻐야지, 이 부분 고쳐야지, 이 부분은 더 어때야지, 높아야지, 뭐 낮아야지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따지는 자체들이 굉장히 하찮게 여겨진다 이것이죠. 왜냐? 예수를 만났으면은 그 인간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의 참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 그런 것들은 나의 참 인생으로 지어가게 할수 없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8절의 말씀 보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자신에 대한 이런 비하성 발언을 하고 있는 그 상대는 누구냐 하면 자신의 사도됨을 무시하고 저 사람은 가짜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고린도 교우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뜩이나 무시당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또더 낮추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자신감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나는 인간의 참된 모습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 모습 속에서만, 이런 모습 속에서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난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토록 잘났던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면서 그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때는 정말 내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무상의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이것이 잘 드러나고 뭐 인정받지 않을지 몰라도 나의 그 새로운 자격과 새로운 조건으로만 나의 나됨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 연장선 위에 나의 미래가 보이고 나의 소망의 세계가 열린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뜻은 이거죠. 예수 믿기 전에, 즉 은혜 받기 전에 유대교에 충실했던 나는 나의 나됨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나의 나됨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또 두 번째로는 그럼 나의 나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피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이란, 나의 나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뭐 굳이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열리고 영원한 가치에 붙들려서 사는 나, 그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은 나의 나됨의 길입니다. 나의 나됨이 아닌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것을 따라갈까요?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한시적인 가치를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한적이죠. 그리고 무언가가 항상 불충분하죠. 이것입니다. 그 자신의 그 자리에서 충족감이 없고 항상 무언가 더 채워져야만 내가 더 행복하고 더 만족에 이를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붙들려서 살 때 나의 나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나의 나됨이 아닌 길을 갈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성경적인 그런 이제 해설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에 지배를 당합니다. 수치란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죠.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뭐 그 말 그대로 두려움이죠. 수치와 두려움에 자기도 모르게 깊은 곳에서부터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달리는 증상들이 1차적, 2차적, 3차적, 4차적, 복합적으로 이제 막 지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이 방식과 그리고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은 죄에 대한 것들에 관한 한 그 뿌리가 수치와 두려움에 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즉시 인간에게 들어온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또 성향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가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즉시 아담과 하와에게 들었던 그 두 감정이 뭐죠? 창세기 3장 보면 분명히 나오죠. 그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죠. 이것이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이고 그 죄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한쪽 면에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다른 한쪽 면으로는 인간에게 수치와 두려움이 생긴, 바로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일으키는 모든 증상과 행태는, 행태의 중심에는 수치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수치와 두려움을 중심으로 해서 막 돌면서 운동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많은 일들과 모습과 버릇과 행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수치와 두려움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처한 양육과 그 생존의 환경 속에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람을 알아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고 상처를 받아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사건이 있어도 점점 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릴 때부터 점점 더 발전되어가는, 나쁜 의미로 발전되어가는 그런 자신의 삶의 행동 양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기대하고 있다면 이 아이들의 양육을 맡고 또 생존의 환경에서 책임을 맡은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고 잘 길러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 수치심은 수치심 갖지 마! 괜찮아! 너 누구 아들이야? 내 아들 아니야? 뭐 이러면서 어? 당당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수치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영혼에 깊이 사랑으로 터치될 때만 수치와 두려움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빙자한 것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저 아이를 꼭 고쳐줘야 되겠어. 저거는 저 버릇을 내가 당장에 강압적이고 약간 비인격적이더라도 나는 쟤를 고쳐줘야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차라리 좀 그냥 놔두는 것보다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이제 삶의 반경 속에서는 비인격적인 양육은 또 비인격적인 뭐 양육이라 그래서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인격적인 말, 비인격적인 태도, 비인격적인 눈길, 뭐 비인격적인 표정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방치해 두고 자기 멋대로 자라가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장에는 부모의 눈치 보고 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요. 반듯한 애로 자라가고 있는지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 시달리는 것이 내면 깊이서부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기른다고 하는 그런 그건 빙자밖에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는 말고 정말 진실한 사랑, 무엇이 진실한 사랑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대해주시는 그 진실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자격과 새로운 조건을 나의 그 못난 못됨 속에서도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자라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으로만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비인격적인 만남과 비인격적인 관계 형성은 항상 수치와 두려움을 더 자극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과 성품이 더 악화됩니다.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뭐 비인격적인 것이면 비인격적인 것을 낳는다. 뭐이 말이니까요. 결국 수치와 두려움에 가리워져 있어서는, 지배당하고 있어서는 나의 참된 미래와 소망을 볼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내가 소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나의 미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모든 사고방식과 생각과 행동 양식과 이런 것들이 수치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에요. 좀 이게 좀 깊은 얘기지만 좀잘 새겨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한 번에 이해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치와 두려움에 있는 사람의 그 특징은 뭐냐면 항상 일시적으로 욕구를 충족하면은 그냥 당장당장에 땜질하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꾸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았을 때는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원인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수치와 두려움이 나의 나됨을 거부하게 한다.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제가 작년 말 설교에서 따로 좀 다루기도 했는데요. 오늘 한번 같이 모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치란 무엇입니까? 수치. 나의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수치감이에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뭔가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존재가 자꾸 해를 당하든지 무시를 당하든지 자꾸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죠? 삶에 안정성이 없는 거죠. 안정성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죠. 해를 당할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자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데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죠. 두렵다라는 느낌. 수치와 두려움은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이 아닌 타인과 환경에 자꾸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지어집니다. 거기에 매달리게 한다 이것이죠. 외부적인 조건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당연히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월감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똑같은 것이죠. 똑같이 나쁜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일어날까요? 열등감이 있으면 비교하고 경쟁이 일어나겠죠. 비교하고 경쟁이 일어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시기와 질투가 따라오겠죠. 시기와 질투가 따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 대한 분노, 상대에 대한 분노 다 따라오겠죠. 화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이제 사랑으로 해야지라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진짜 사랑을 못 찾고 사랑하는 척하는 집착에 집착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구분이 안 될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묵상하고 해도 이게 그렇게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때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착하는 것의 결과는 뭐냐면 반드시 남에게 화살을 꽂는다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는 잘했는데 네가 이렇게 못났으니까. 내가 왜 하라는 대로 안 했어. 그러니까 부끄럽잖아. 자식이 잘못했는데 내가 부끄럽다.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이런 것 때문에 잘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정말로 따뜻한 눈과 사랑스러운 태도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교제해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가 잘못하면 다 망쳐진 거예요. 이게 집착의 결과지 뭐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궁리하겠죠. 궁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염려가 따라오겠죠. 끝이 없습니다. 그럼 불안해지겠죠. 불길해지겠죠. 심해지면 이제 우리 모두 다 끝이다. 이렇게 되겠죠. 비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하하죠. 염세주의죠. 건강하지 못해. 그러다가 보면 우울해지고 까다로워지고 까칠해지고 이게 더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제 계속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판과 비난이 많이 있는 경우 남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거기에 맞추려는 경우 이런 모든 경우들은 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수치와 두려움이라는 뿌리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남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일단 내 문제에서부터 그것을 보고 주님께 맡기고 해결해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뭔가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수치와 두려움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수치는 나의 존재의 가치가 제로라는 거, 거의 제로라는 거, 내 존재만으로는 내 가치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죠? 나는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해를 당하면 그냥 푹쏙 주저앉고 내 삶이 망해버릴 것 같은 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해를 당한다 해도 나 일어선다. 조금 내가 좀 뭐 잃었다 하더라도 나 다시 얻을 수 있다. 조금 상해도 나 너끈히 회복될 수 있다. 지금 시간이 문제고 내가 지금 조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기운은 좀 없지만 나는 그거 분명히 믿는다. 이런 것이 안정감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내면에 들어온 넉넉함이죠. 그것이 또한 유연성이죠. 생명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연함 속에 들어와 있는 자연스러움과 친밀함과 따뜻함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수치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바르게 키워갈 수 있고 발전시켜갈 수 있다. 이거를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죠. 이러면 굉장히 자기 자신이 편해집니다.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조금 뭐 기껏해야 뭐 한 며칠 고생하고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편해지면은 또 누가 편해집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편해져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으면서 굉장히 저 때문에 불편했던 분들은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사죄를 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수치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한 안정감이 없으면 계속 뭔가 더 획득하고 눈높이 세워야 되고 뭔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방향이 완전히 잘못 잡힌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잘못 잡힌 것입니다. 미래와 소망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뚝뚝 끊어지는 도마뱀 그 꼬리와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나의 나됨이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편하고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또는 내가 무엇을 이렇게 생각하고 염려해서 나 같은 나다라는 그런 그 안위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사랑하신다니까 또 기뻐하신다니까 또 뭐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할 때 민석아 너는 내 나라에서 큰 자다 큰 자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뭐 큽니까 쬐그마치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동문서답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했으니까 아 제가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그 큰 것을 인조해야 할 수 있죠. 누구 안에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서죠. 자기 안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산책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라는 강박 또는 의사들이 하라 그래서 하면은요 이 즐기는 게 없습니다. 그냥 산책을 나서면 빨리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무언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면 죄책감이 드는 거. 잠이 많은 사람은 잠을 많이 자야 되잖아요. 잠을 적게 자고서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죄책감을 느낀다 이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나의 나됨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지 않습니까? 묵상 생활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귀향했죠? 다소로? 그래서 10년 넘게 조용히 보냈습니다. 이 사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강의 말씀드릴 때 우리 다 알게 되었잖아요. 그토록 바울은 그전에는 배우는 데 열정, 뭐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죠. 종교적인 형식 준수의 열정, 또 거부감을 종교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데 열정, 그냥 선봉에 서서 달리고 남들도 또 그렇게 막 푸시하고 달리고 도대체 그렇게 압박하는 가운데 나의 나됨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았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인간의 그 참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자신의 미래와 소망이 되니까 이제는 다 놓고서도 고향 땅에 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 원하는 사람 있으면 성경 공부하고 자기가 예수 만났던 거 그렇게 적은 사람이랑 또 만나서 나누고 정말 이 생명에 관한 것을 아무리 조그만 자리 아무리 적은 수의 사람이랑도 만나서 그것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옛날에 유대교에 몰두하면서 살았던 그것보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너무나도 이것은 중요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살아야만 마땅하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시민적인 삶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행보입니다. 정진이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나됨을 찾는 삶입니다. 나의 나됨은 내 생명의 존귀함을 발견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을까? 참 좋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서도 좋다라고 하실 때 그 좋다 하심과 내가 좋다 하는 마음이 서로 같은 주파수로 울리는 거죠. 이게 교차해서 상쇄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의 좋다 하심 속에 함께 공명하면서 머물면 내 안에 있는 욕구나 바램이나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또 재미있어집니다. 재미있어집니다. 수치와 두려움이 있을 때, 내 존재 가치가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어떤 위대하게 보이는 일을 해도 그것은 위대한 인생이 아닙니다. 참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미를 못 찾은 인생, 가치를 못 찾은 인생은 참 인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니까 나의 새로운 가치, 그것의 소중함이 있고 또 내가 아무리 흔들리고 공격을 당하고 해를 당해도 일이 안 풀려도 삶의 안정이 누려지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이것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수치와 두려움은 직접 대놓고 싸우려고 그러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갈 미래가 보이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수치와 두려움에 지배되어서 모든 방식과 행동이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치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하늘의 방식들이 가치와 안정감 있는 영생의 삶으로 내가 누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수치와 두려움은 결코 완벽하게 제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부여하신 자격, 뭐죠? 존재의 소중한 가치이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조건, 뭐죠? 해를 당해도 안전한 조건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나의 나됨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수치와 두려움에 대한 문제, 이거 굉장히 큰 방대한 삶의 묵상에 정말 그 화두를 던져주는 주제인데요.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강단에서 손영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이 수치와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싸워왔습니다. 근데 그 싸울 때마다 참 제게는 유익한 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지난 한 20년 정도 되려나요? 그렇게 싸워오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수치와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조금 이렇게 통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관계에서의 일이나 아니면 내가 기분이 상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우울해지거나 할 때 아 이것을 내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이라는 이 문제로부터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문제가 훨씬 쉽게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편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 굉장히 좋은 거죠. 내 인생이 굉장히 좋은 거죠. 뭐 좋아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하루 이틀 잡고 씨름하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중에 나의 나됨이 허락된다. 그 위에 미래와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와 소망의 핵심은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죠. 그죠? 도대체 미래와 소망의 핵심이 뭐냐? 뭘 바라봐야 되냐? 그것은 하나됨 속에서 누리는 친밀감이에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됨 속에서 누리는 친밀함. 친밀함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움, 따뜻함, 배려, 그 다음에 넉넉함, 뭐 모든 것들을 그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다 나눌 수 있는 것들이죠. 있는 그것을 친밀함이라고 얘기하죠. 이 소망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치와 두려움의 문제에 계속 휘말려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 추상적이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 더 위대하고 더 뭐 획기적인 게 있어야지. 이게 획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됨을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연습하고 그리고 그 맛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 하나됨 안에서 친밀함을 더 누려갈 때 정말 모든 나눔과 누림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나와 공동체가 이렇게 그런 나눔과 누림 속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명제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나의 나됨은 소박하지만 매우 순수해진다. 또 숨겨있는 듯하지만 담대하게 드러난다. 이 사실을 아시면서 누리시면서 나아갈 때 정말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정말 부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수치와 두려움의 문제를 제가 좀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내 자신이 나의 나됨이라는 길이 나에게만 주어진 그 독특한 길이 정말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자신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참 나의 나됨의 길을 고집과 그리고 나의 주장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자격과 새로운 조건을 입고 그리고 그 은혜 위에 가려고 할 때 수치와 두려움이 극복되며 나의 나됨이 풍성하여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게인스빌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